제9부 혼의 분석 세 번째 의지. 1장 믿는 이의 의지.
사람의 의지는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원치 않고 갖고 갖지 않고 결정하고 안 하고는 모두 우리의 의지의 작용입니다. 사람의 의지는 곧 사람의 키입니다. 한쪽의 배가 키를 따라 좌우로 움직이듯이 사람도 역시 의지를 따라 전진하고 후퇴합니다. 사람의 의지는 사람의 참 나요, 사람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지가 곧 사람을 대표하고 의지의 모든 행동은 곧 그 사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는 원한다 하고 말할 때 사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원함을 나타낼 뿐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겠다 혹은 내가 결정하겠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우리 의지가 하겠다는 것이나 의지의 결정을 나타낼 뿐입니다. 이 의지의 작용은 우리 온 존재의 의사를 나타냅니다. 감정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만 의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의지는 우리 온 존재에서 가장 주된 부분입니다. 사람의 의지는 사람의 감정과 생각보다 더욱 깊습니다. 믿는 이가 영적인 생활을 추구할 때 의지의 이 방면을 주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감정의 문제로 단지 사람의 감정에 약간의 위로와 즐거움을 얻게 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종교가 감정에 치우치는 것은 합당치 않고 이치와 융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이치의 종교만이 믿을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종교는 감정과 이치에 달려있지 않고 사람이 영 안에서 생명을 얻고 또한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이끄는 것인 줄을 모릅니다. 만일 우리의 모든 체험이 하나님의 전체 뜻을 받기 원하는 단계로 이끌리지 못했다면 우리의 체험은 아주 얕은 것입니다. 믿는 이의 영적인 생활에 의지의 어떤 표현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사람 자신을 대표하는 의지는 변함없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참된 구원의 방법은 바로 사람의 의지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의 의지를 깊이 구원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모든 미묘한 느낌과 맑은 생각은 외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즐거움과 안위와 평강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높고 놀라운 지식을 많이 소유할 수 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갖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의지의 연합 외에 이 세상에 다른 연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가 생명을 얻은 후에 그의 직감 외에 마땅히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사람과 사람의 의지를 논할 때 우리는 마땅히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뜻은 사람이 주장이 있고 독립적인 의지가 있어서 이것의 동의가 없이는 무엇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고 의지가 반대하는 것은 결코 진행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의견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스스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는 사람의 안팎의 일들을 다스립니다. 사람은 외부 힘의 통제를 받는 기계와 달리 사람 속에 행동을 결정해주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보는데 그 안에 경고와 금지는 있지만 강요는 없습니다. 만일 아담이 이 말씀을 듣고 먹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만일 아담이 듣지 않고 먹는다면 하나님도 저지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먹고 먹지 않는 책임을 사람에게 두어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할 줄 모르고 거스를 줄 모르고 음식을 훔칠 줄 모르는 아담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렇게 할 때 사람이 기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경계하고 금지하시거나 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를 원하는가 원치 않는가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명하지 않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공의 때문에 그분은 또한 사람에게 그가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강요하기 원치 않으시며 반드시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방법을 통해 사람으로 원하게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이 먼저 원한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결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타락과 구원. 그러나 인류는 타락하였습니다. 이 타락은 사람의 자유의지에 큰 손상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우주 가운데 오직 두 가지 상반되는 큰 의지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신성하고 선한 의지가 있었고 다른 면에서는 사탄의 더럽고 반항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이 두 뜻 사이에 사람의 단독적이고 독립적인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스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영원한 아니오로 응하고 마귀의 뜻에 영원한 예로 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마귀의 뜻을 택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 후 사람의 의지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마귀의 뜻 아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최초에 항복한 것을 뒤집지 않는 이상 그의 의지는 언제나 마귀의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타락한 위치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육체에 속합니다. 이 육체는 극히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와 다른 기관은 똑같이 육체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러한 어둠의 상태 가운데서 사람이 나타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설령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그의 활동은 육체의 한계에 있을 뿐 그 어떤 영적 가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 그가 자기 뜻대로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그것들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자의적 숭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새 생명을 영접하지 않고 이 새 생명 안에 살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관계없이 다 육체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고난을 당할 뜻을 갖는 것조차도 헛된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의지가 숭고한 것들을 갈망하고 선을 향하며 하나님을 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이 타락한 의지로 그분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은 어떻게 사람이 그분을 위해 일하도록 하시는지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많은 일들을 시작하고 준비하여 그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들은 자의적 숭배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구원을 받는 일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육체 안에 있을 때 구원받고자 하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의지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사람에게 구원받고자 하는 뜻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뜻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야 합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믿는 이들은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고 생명의 길을 찾으려 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나는 일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에서 사람의 뜻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사람의 뜻에 무익함을 말씀하시고 계시록에서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고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또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책임을 사람의 의지에 돌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에서 주 예수님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또 사람이 멸망하게 되는 책임을 사람의 의지에 돌립니다. 그러면 성경은 서로 상반된다는 것입니까? 서로 다른 이러한 논조들은 대체 어떤 뜻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안의 뜻을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시키고 누구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죄인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적이거나 또는 세상적이지 않다면 혹은 전통이나 환경이나 가정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고 다른 죄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만일 한순간의 자극과 뜨거운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뜻을 정하여 선택한 것이라면 그것은 무익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가가 바로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은 사랑을 받기 원합니까?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오라고 하시는데 그들은 기꺼이 오기를 원합니까? 성령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데 그들은 생명을 얻기 원합니까? 그들의 뜻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들의 의지가 어떤지를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차이를 보았습니까? 비록 사람이 구원을 추구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멸망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가들이 바로 이런 무리입니다. 만일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듣기 원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발원지로 한 것이고 하나는 자신을 받는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뜻을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장을 내세우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자는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대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공과를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1장은 사람이 낸 뜻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과 계시록 22장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치 아니함과 원함이라는 용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목적이 어디서 왔느냐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구원과 같이 크고 아름다운 일에서도 그것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 생명에 있어서 진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모든 원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최초의 원칙들은 장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어떤 원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우리 육체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별 가치가 없습니다. 무릇 우리 자신에게 나온 모든 것, 곧 옛 창조에서 나온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설령 그 추구하는 바가 구원과 같이 선하고 중요한 것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은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크고 작은 일의 차별이 아니요 그 일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관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 사람 자신에게서 비롯되지는 않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일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겠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생 중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것 외에 기타 모든 활동은 그것이 아무리 선할지라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의 첫 단계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원칙을 배우지 못한다면 장래 끝없는 실패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면에서 사람의 상태로 말한다면 사람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의지는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새 생명을 사람에게 주실 뿐 아니라 또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사람의 의지는 그 사람 자신의 본질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참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끈다는 것은 사람의 의지를 그분 자신의 뜻으로 돌아가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이가 일생의 시간을 들여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첫 걸음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성령을 통해 사람에게 죄에 대하여 스스로 책망하게 할 그때에 그분은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알게 하고 할 말을 잃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시고 지옥에 내려가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주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그분이 정한 뜻을 보게 하신 후 사람이 달갑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갈망을 갖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받은 구원의 첫 단계는 바로 의지의 구원임을 봅니다. 죄인이 믿고 영접함은 다만 죄인이 생명수의 강을 마시기 원하기 때문이요. 이로 인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반대하고 대적함은 다만 죄인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않기 때문이요. 라는 말씀과 같이 이로 인해 침륜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멸망하느냐의 싸움은 모두 사람의 의지 안에서 치르게 됩니다. 사람의 원초적인 타락은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다만 그의 의지가 다시 하나님께 순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구원받은 후 사람의 의지가 아직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지는 않았지만 주 예수를 영접할 때 사탄과 자아와 세상을 거절하였으므로 그의 타락한 의지는 들어 올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의지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을 얻음으로써 새롭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거듭난 후에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생명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의지는 새 주인을 갖게 되고 그에 의해 통제받고 지시받습니다. 만약 의지가 순복한다면 그것은 새 생명의 일부가 될 것이고 그 반대라면 곧 이 새 생명의 강한 대적이 될 것입니다. 이 새롭게 된 의지는 사람의 어떤 부분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생각이 잘못될 수 있고 느낌도 잘못될 수 있지만 의지는 결코 잘못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잘못도 의지의 잘못보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의지는 그 사람 자신이고 온 존재를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의지의 잘못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은 즉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의지의 항복.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에게 구출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절과 연합의 두 방면이 있습니다. 단절되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고 연합되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자신에게서 나오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목적 삼지 않는 모든 구원의 방법은 올바른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자신에게서 구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구원의 방법은 모두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참된 영적 생명은 다름이 아니라 속된 것을 신성한 것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속한 것이라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고 피조물은 오직 창조자 안에서만이 창조자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피조물은 반드시 무로 돌아가야만 참된 구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위대함은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는가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잃어버렸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참된 생명은 오직 자신을 잃어버리는 데에서만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의 성품과 생명과 활동이 만일 완전히 재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결코 나타날 곳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의 대적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자기를 위한 의도와 체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 생명은 큰 손실을 볼 것입니다. 자아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가장 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 100% 옳은 답변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자아를 자기 뜻이라고 말한다면 거의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자아의 본질은 바로 그의 의지입니다. 사람의 의지는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떠하고 무엇을 원하며 어떻게 하고자 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이미 성도가 되었든 간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상반됩니다. 이는 피조물로서의 사람의 그 성품은 여하간 천연적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부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육체에 속하고 천연적이며 피조물에 속하며 속되고 이기적인 의지로부터의 구출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 의지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구원의 가장 큰 일입니다.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의지가 그분께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복음이란 바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은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을 구원하실 의도가 없고 다만 우리의 의지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일단 의지가 구원을 받으면 기타 항목들은 다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비록 생각에서 하나님과 어느 정도 상합하고 많은 일들에서 또한 하나님과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완전한 연합은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의 결합입니다. 이 의지의 연합은 사람과 하나님의 기타 모든 연합을 포함합니다. 만일 생각과 감정이 상합하고 의지는 상합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연합은 반드시 결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온 존재가 우리 의지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의지는 분명 우리 온 존재에서 가장 세력 있는 부분입니다. 영과 같이 고귀한 부분도 의지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영은 사람과 하나님이 교통하는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은 사람의 온 존재를 대표하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몸은 물질 세계와 교통하는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몸도 역시 사람의 온 존재를 대표하기에 불충분합니다. 그러나 의지는 참 나의 태도와 의견과 상태가 어떠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의지는 가장 세력이 크며 온 존재를 대표하기에 충분합니다. 만일 이 의지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았다면 기타 모든 연합은 모두 굳세지 못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만일 온 존재를 통제하는 이 의지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었다면 온 존재는 자연히 하나님의 손아래에 굴복하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합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연합이고 또 하나는 의지의 연합입니다. 생명에서의 하나님과의 연합은 바로 거듭날 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 사시듯이 우리도 성령에 의해 삽니다. 이 생명의 연합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으로 또한 의지의 연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의지의 연합은 하나님과 오직 한 의지를 가짐을 뜻합니다. 이 두 방면의 연합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의지의 연합을 언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는 다른 것들은 우리의 범위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의 연합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는 새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지의 연합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의지가 우리 자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제하고자 하는 것은 혼의 기능이 아닌 혼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합을 가진 후 하나님은 우리 혼이 새 생명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듭난 후 하나님은 하루하루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의지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구원이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이는 그 사람 자신이 아직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분의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분과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의지는 절대로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만일 의지에 연합이 없다면 우리 자신은 아직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조심스럽게 읽어본다면 우리의 모든 죄 중에 거역이라는 한 가지 일반적인 원칙이 있음을 알 것입니다. 아담은 이 죄를 통해 우리를 멸망케 했지만 그리스도는 순종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본래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불순종은 자기 뜻을 따르는 것이고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바로 자기의 의지를 버리고 그분의 뜻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이는 이 점에 있어서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생명을 느낌의 즐거움과 생각 안에서의 지식만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느낌과 성경의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드리고 이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동시에 그들의 느낌과 사상을 따라 아름답고 위대하며 주요한 일들을 하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느끼거나 무엇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의 의지가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믿는 이가 전심으로 그분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기 원하십니다. 믿는 이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분의 모든 뜻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소위 영적인 생활들, 곧 믿는 이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고 즐겁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든 얼마나 놀라운 교리를 구상해내게 하는 것이든 그것들은 모두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각종 이상과 이몽, 음성과 징조와 열심과 일과 활동과 권한은 다 외면적인 것들입니다. 만일 믿는 이가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는 결심이 없다면 어떤 것도 무익할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의지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면 즉시 자기에게서 나온 모든 활동을 멈출 것입니다. 즉 더 이상 단독적인 활동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끝내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기 충동과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위해 활동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후에 움직이고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을 다른 말로 하면 중심과 시작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본래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했었고 모든 활동의 시작을 자기로 삼았었으나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일이 무슨 성질인지를 묻지 않고 다만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는지를 물으십니다. 자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더라도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방법으로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도록 믿는 이들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으로 믿는 이를 감동시키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믿는 이를 격동케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다시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으며 무엇을 행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것들이 믿는 이에게서 마땅히 발생해야 할 것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그분이 원하는 단계로 믿는 이를 이끌지 않을 수 없으십니다. 이러한 손은 대개 환경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믿는 이에게 무겁게 가하고 그를 억압하며 깨뜨리고 묶는 목적은 그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강팍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는 이가 아직 주님과 긴밀히 연합되지 않을 때 그분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분과 완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러한 단계로 이끄시기 위해 그분은 환경을 이용하여 우리의 뜻에 어긋난 많은 일들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그분은 실제적인 많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로 머리 숙여 그분께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너무 강박해서 하나님의 여러 면에 타격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그분의 징계를 기꺼이 받는다면 우리 자신의 생명의 의지는 한 차례 매맞음을 당하고 한 번 더 사지에 넘겨집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우리를 정복시키는 더 무거운 고난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박탈하고자 하십니다. 참으로 거듭난 후 믿는 이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뜻을 갖게 됩니다. 어떤 것은 이러한 약속을 밝히 드러내지만 어떤 사람은 은밀히 이러한 뜻을 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러한 약속의 실제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믿는 이들이 그들이 원치 않는 박탈당함을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먼저 그들이 물질과 건강과 명성과 지위와 유용성을 잃도록 하십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감정의 즐거움과 열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정을 잃어버리도록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어떤 것도 잃을 수 있음을 보도록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육신의 고통이 있고 감정의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그것들을 받아야 함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가져가시되 영적인 유용성까지도 사라지게 합니다. 그들이 메마르고 흑암 가운데 있으며 냉랭하게 된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로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잃어버리든 즐거움이든 메마름이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든 하나님의 거절하심을 느끼든 믿는 이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저버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버림받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죄인이 처음 주님을 믿을 때 그의 목적은 천당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후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설령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지옥에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믿을 것입니다. 믿는 이가 깊이 가르침을 받은 후 그는 자기의 득실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그가 지옥에 내려가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그는 기꺼이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믿는 이는 그들이 주님을 믿고 세상에 사는 것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권리와 영광은 바로 부패하고 세속적이며 혈기에 속한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연합함으로 그분의 원함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득실과 영광, 수치와 고락은 마음을 둘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만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만족하신다면 비천한 자가 어떻게 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믿는 이가 자신을 잃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단계의 일. 의지와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어서 두 단계의 일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의 활동을 정복하는 것이고 다른 한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의 생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때 우리의 의지는 어떤 특별한 일에서만 하나님에 의해 정복됩니다. 이 일들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기회만 있으면 활동하려는 비밀스런 취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지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제안을 받을 뿐 아니라 성질이 변하든 더욱 우리의 의지의 취향이 완전히 깨어지고 분쇄되며 소멸되기를 원하십니다. 엄격히 말해서 순종하는 의지와 조화를 이루는 의지는 서로 다릅니다. 순종은 활동 방면에서이고 조화는 생명과 성질과 최악 방면입니다. 순종하는 종이 그 주인의 모든 명령을 전행할 때 그에게는 오직 하나의 순종의 의지가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와 뜻이 통하는 아들은 그 의지가 아버지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데 이는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할 뿐 아니라 더 기쁨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의지는 단지 자기의 활동을 멈추게 할 뿐이지만 조화된 의지는 하나님과 하나이며 같은 마음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조화된 의지는 마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둡니다. 오직 하나님과 조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믿는 이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조화를 이루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는 영적 생명의 최고봉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좋은 것이나 은혜에 의해 타고난 성품이 완전히 정복될 때 믿는 이는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실로 의지의 연합은 믿는 이의 생명의 체험의 최고봉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가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거리가 멀다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중에 그들은 순종하는 의지가 조화된 의지가 아니고 아무 저항이 없는 의지가 자아가 없는 의지가 아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조금이라도 무엇을 남기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금과 은과 존귀와 자유와 즐거움과 편리함과 보상함을 조금도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자기의 마음이 이것들에게 사로잡히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막상 이것들이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이 이것들에 의해 얼마나 묶여있는지를 모릅니다. 당신이 이것들을 상실하게 될 때 비로소 이것들에 대한 연민이 있고 아까워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순종하는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지만 어떤 때는 자기 의지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과 심한 씨름이 있음을 느낍니다. 이때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기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의지는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의지가 파쇄되고 더 이상 대항할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일치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할 힘이 없는 위치에 이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신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순종하는 의지는 이미 죽은 것이나 엄격히 말해서 그 안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한 줄기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과거의 길을 연모하는 감춰진 취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다른 일에서보다 더욱 빠르고 더욱 기쁘며 더욱 효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다 하나님의 뜻을 충족해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개인적인 선호의 정도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자아의 생명이 참으로 온전히 죽음에 넘겨졌다면 믿는 이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빠름과 느림과 힘을 쓰는 여부는 우리의 의지가 아직 완전히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두 종류의 의지의 상태는 로세처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선지자 발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로세처가 소돔에서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며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정복되고 자기의 뜻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의 취향이 하나님과 불일치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때 우리가 행하고 있는 방향은 틀리지 않지만 우리 개인의 마음이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위치에 떨어지게 됩니다. 극복하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시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것과 그분의 뜻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더 아름답고 선하고 크며 중요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대표하기에 불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준행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 자신의 뜻입니다. 만일 그분이 준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그것을 행하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일지라도 그 안에 사람의 자아가 들어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나쁜 것입니다. 많은 일들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한다면 그것은 선하고 유익한 것이지만 사람 스스로 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가치는 크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의 취향과 일의 성질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요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의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와 조화될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해야 자기 의지를 중심 삼는 것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혼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혼생명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정도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 정도입니다. 이는 혼생명 외에 우리와 하나님과 연합을 저지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생명을 잃은 정도가 얼마이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중심 삼는 의지도 얼마만큼입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은 자연히 하나님을 향하지만 혼생명에 의해 억압당하기 때문입니다. 혼생명을 죽음에 넘기는 것이 바로 극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사람은 멸망합니다. 하나님 밖에 일 또한 공허합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다 육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을 사용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다 정죄받게 됩니다. 모든 힘과 애호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의 모든 일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자아와 관련된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범사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 한 걸음씩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힘과 지혜와 선한 의의와 일을 얻기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모든 근원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할 때만이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좁은 이유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뜻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자연히 좁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한치라도 차이가 나면 이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혼생명을 잃을 때 습관과 애호와 욕망과 탐심은 모두 더불어 깨어짐으로 하나님과 상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렵다고 느끼지 않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믿는 이들이 아직도 이 문에 들어서지 않았고 이 길을 아직 걷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길의 달콤한 곳에 이르지 못한 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기간이 길든 짧든 오직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진실되고 온당한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